제가 작년 연말에 청년부 스피치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설교를 한번 해봐라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자리여서 당연히 전 못한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실 때꼭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또 사모님께서도 목사님께서는 한번 결정하신 거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다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금요일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신약 시대 교회사 또 책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 원형을 살피고 또 우리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모습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내용이 제게 많이 다가왔어서 오늘은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초대 교회들을 쭉 정미진단하시면서 너희 교회는 이건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건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 주신 말씀이 그각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침례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또 구원받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이 성도들, 각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참고해서 우리 교회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버리고 멸망했던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환난 전 휴거를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 전 말세에 배도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점을 칭찬하셨고,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지 그 점을 토대로 우리 교회와 나의 실상을 보고 우리가 잘하는 건 발전시키고 못하는 것은 보완시키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제 각 교회별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시는데 공통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권고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사는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의 감독자, 목회자, 치리자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이제 첫사랑을 버리고 멸망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사도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등 기초가 튼튼했는데 또 다른 교회에게도 모범이 되었던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일곱 가지 칭찬하신 점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을 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올바른 믿음에 따라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올바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일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절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내가 수고를 알며 하면서 서로 섬기는 교회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고, 영단어로 레이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레이버는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도 똑같은 레이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만큼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주차를 안내하는 등 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김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인내를 알며 라고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사도 요한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유배를 당한 시기였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시에는 많은 핍박을 주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로 인해 바른 말씀을 전할수록 당연하게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적도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어려울 게 있겠지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선별된 교회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한 자들, 요즘 시대로 따지면 동성애, 낙태를 찬성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은 교회 안에 허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하시면서 순수한 교회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봐야 했고 뭐 각종 병고침, 죽은 자를 일으키는 등의 표적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 내가 사도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잘 분별해냈다고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요즘에도 비슷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풍을 쏘고 사람들 뒤로 넘어뜨리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교회 안에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3절,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의 방해가 있고 그걸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안 좋고 우울해진 소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건 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군대의 군인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시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성직자 계급 체계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상급자, 하급자 이런 수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가 있어서 명예를 얻고 싶고 내가 상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형제 자매로 수평 관계입니다. 이렇게 쭉 칭찬을 하시고 4절부터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등 좋은 점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이 처음 사랑,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교회를 시작하고자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찾아온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그 영혼의 자유를 갈망했을 때의 그 마음, 또 영혼의 자유를 맛보았을 때의 그 마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감사함, 또 참된 신약교회를 찾고자 이 교회를 수소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이 초심이고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점점 세상에 물들면서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180도 뜻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AD 431년경에 그 모든 교회가 에베소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회의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파급되고 고착화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지역에 지진을 내리셔가지고 현재는 폐허와 유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세웠든 뭐 바울이나 디모데가 목회를 해서 전통이 좋고 뭐 기초가 튼튼했든 칭찬을 많이 받았든 회개가 없으면 가차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성도분들 또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난 전 휴거를 받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교회로 평가받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는데 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래서 먼저 거룩한 자, 진실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크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실한 자다 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입는 복장부터 말, 행동,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나타나셨는데, 이 열쇠를 가졌다, 키를 쥐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이 메시아 왕국의 소유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나는 그런 권능과 파워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이후에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하면서 더 이상 어떤 설명이나 이야기 없이 딱 이렇게 끝내십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 행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솔아, 내가 너 뭐 했는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잘 살았다면, 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고, 반대로 그냥 구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대부분의 행위가 선하고 좋았기 때문에 칭찬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8절 이어서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제 앞에 지도를 또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흰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필라델피아가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라델피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왼쪽에 있던 그리스 문화를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친 지역, 비두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등 이 오른쪽 지역에 대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이 오른쪽의 넓은 지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 교회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영혼의 자유, 이 소울 리버티, 진정한 침례교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 등 다양한 사역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이 필라델피아처럼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칭찬을 하십니다. 8절 이어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필라델피아는 성도의 숫자도 적었고 성도들이 가난했고 그런 사회적 영향력도 적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기록되어 있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날의 대다수 교회가 예배당의 어떤 크기, 성도들의 많고 적음, 목사의 영향력 등 그런 외적인 파워, 남들에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설립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힘이 많아야만, 성도들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진정한 침례교회의 정신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3장으로도 계시록 3장 돌아오셔서 이렇게 좋은 필라델피아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게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2장,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일부는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어떤 섬김 활동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이 예시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처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2절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죠? 누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 본인을 위한 일들, 그냥 자기 의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었나 하면서 가장 많이 되돌아보게 된 말씀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서 바른 말씀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섬김 활동을 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내 뜻과 생각은 아닌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으므로 이제 3장 10절 복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 닥칠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공통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 7년 환란기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환란의 시간, 이것을 면하게 하리라는 이 휴거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기에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림 전 말세에 배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이 필라델피아는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가득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의견과 판단을 따르는 그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 민주주의적인 교회였는데 이 결정이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다수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대로 따라가서 그냥 무늬만 교회인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투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투표를 할 때 그냥 개개인, 사람들의 의견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 기록된 진리에 의해서 실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치리하고 원하는 대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재림 전에 말세에 배도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 14절,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래서 먼저 내가 아멘이오라고 나타나셨는데 이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완료되었고 이 재림에 대해서 속히 가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아멘의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다, 그 확실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멘이 없는 교회로 확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멘이다 라고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째,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오 라고 나타나셨는데 아멘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다 라고 나타나셨는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고결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처럼 더러운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 즉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를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고 그 육체를 입어서 죽어서 묻히시고 다시 그 육체를 입어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까이 있던 골로새 교회로부터 전달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골로새 교회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다음에 칭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칭찬의 말씀 없이 바로 15절부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형적인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원, 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이 물을 끌어와서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는데 이 관을 따라서 쭉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 뜨거웠던 물이 점점점 식으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또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던 물은 석회수였습니다. 그래서 컵으로 이렇게 딱 떠보면은 아래가 침전물이 엄청 많을 정도로 사람이 마시기에 힘들었다. 그런 지형적 특성을 알고 나서 15절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여기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대로 나쁜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지형 특성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따르면 뜨거운 신자와 차가운 신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자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위치, 뭐 목사님이 되었든 뭐 집사가 되었든 이렇게 성도가 되었든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뜨겁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차갑다, 완전한 불신자로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같은 미지근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섬김 활동도 하고 뭔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다 보이는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을 기회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 믿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갑거나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뜨거운 사람, 합당한 위치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 이어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예배당도 컸고 비싸고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말세의 교회의 특징인 그 번영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뭐 새벽기도 나오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 입시, 취업 전에 뭐 기도에 참석하면은 합격한다. 내가 차를 샀는데 무사고 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달라. 내가 카페를 개업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영적으로도 풍부하면은 참 좋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재물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높으면 영적으로 풍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항상 자만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풍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함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 18절부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위에 17절에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제 반대로 불로 정죄한 금,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이 흰 옷을 사서 입는다. 이 흰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오디게아는 벌거벗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약을 받아라. 17절에 네가 눈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지 깨달아서 그걸 절실히 느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문이 있으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문 안쪽이 아니라 문 바깥쪽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전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긍휼과 친절을 베풀면서 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인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침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다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끝맺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속내에서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분들이 모여서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진 이 서창동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 이런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고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에 위클리프, 틴데일, 얀 후스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책망 대신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